저와 함께 교회에서 사무장으로 섬기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하고 높은 뜻 교회 목회할 때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보시지 않으셨어도 그분을 한 90% 이상은 아실 수 있어요. 지금 85세신데요.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 머리 빗고 가시는 어른. 설명이 됐죠? 옷매무새나 머리가 헝클어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91년부터 이렇게 같이 일했으니까 꽤 오래됐는데요. 한 번도 몸가짐이나 옷이나 이렇게 행동이 흐트러지는 걸 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밤에 자다가 머리 빗는 분이니까. 그러면 일은 빈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집사님 무슨 일을 저렇게 하셨을까? 왜 저걸 안 하고 저렇게 뭉개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 성격은 어땠을까요? 아침부터 좀 말이 거칠지만 성격이 아니고 성질이겠죠. 성격은 어땠을까요?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짜증 잘 내고 잘 다투고 그럴 것 같은데 한 번도 또 그분이 짜증을 내거나 남하고 다투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조합이 참 어렵습니다. 머리 빗고 안 싸우고. 사람이 좋으면 일이 흐리멍텅해지는 경우가 참 많고요. 일이 반듯하면 사람이 까칠해서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분은 이 두 면을 다 가진 참 흔치 않은 귀한 인물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사무장이 돼달라고 부탁했어요. 6월 말에 장로님이 은퇴하시니까 7월부터 집사님이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승낙을 하셨어요. 큰 보물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월인가 4월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 보물을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분당이 집이셨는데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가 신방 갈 때 환자 신방 갈 때 성경 어디 읽는가 이건 대개 늘 익숙한 일이잖아요. 늘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환자 신방 갈 때 읽어보지 못한 말씀을 마음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 좀 풀어오너라 그러셨죠. 남의 나귀 어떻게 풀어옵니까 그랬더니 내가 쓴다 그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풀어줄 거야.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 그러다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나귀는 제가 풀어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암을 제가 어떻게 풉니까? 암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근데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는 건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약간 잘 써먹을 테니까 잘 쓸 테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신방 가서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소원해요.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소원해요. 풀어주신대. 눈물 콧물 다 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술을 했는데요. 위를 다 잘라냈어요. 웬만하면 한 3분의 1은 남겨놓거든요. 뭐 그래 뭐 어떻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남겨놓을 여지가 없어서 그냥 창자끼리 붙여놨어요. 물 세 숟가락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뭐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92년이었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까지 생존하셔요. 지금도 건강하신데요. 지금 돌아가셔도 위암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하면 양심 불량이죠. 굉장히 중요한 걸 그때 배웠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구나. 근데 생각하니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사명자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요. 근데 생각하니까 참 좋으네요. 그죠? 사명자대로 모였는데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게 사명자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쓰임받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나 하나님 써주세요. 쓰임받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잘 쓰시려고 뭘 주시는가 하면은요, 은사와 탤런트를 주셔요. 왜? 잘 쓰려니까.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도 주시고요, 권능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아들 셋을 기르면서 늘 기도하면서 길렀는데 그 우리 집사님 그 사건 이후에 기도가 간단해졌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렬이 쓰세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우리 아이의 길은 풀릴 테니까, 형통할 테니까. 저는 목사만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주의 종 중에 하나죠. 다 모든 직업,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목사 자식이니까 꼭 목사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 저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충성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라. 그것을 주를 위하여 쓰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는데 세 아들 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교수하고요. 둘째는 영화 감독하고요. 셋째는 목사하다가 지금 옷장사 합니다. 근데 옷장사 하면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하는 일은 다른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 놈 다 간증할 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인생을 풀어주실까? 요즘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교수 자리도 어렵고, 영화 어렵고, 장사하는 거 어렵고, 목회하는 거 다 어려운데, 잘 풀립니다. 잘 풀립니다. 근데 그 이치를 제가 압니다. 주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 써주세요라고 하면 묶인 나귀도 풀리고, 우리 집사님 잘 쓰시려고 하나님이 위암 말기, 위 다 잘라내고 창작길이 붙여놨는데 지금 뭐예요? 26년째 생존하고 계시잖아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저희 큰아이가 고3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애들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는 집안입니다. 저희 부모님 때부터 공부하라 소리를 잘 안 하는데 하도 안 하길래 한번 꼭 공부해보라 소리를 했습니다. 공부 좀 하시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또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제가 5병 이하의 그 아이를 5,000명을 먹인 사람으로 풀었어요. 5,000명분을 먹는 것보다 5,000명을 먹이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근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못 사는 거지. 그냥 부자일 뿐이지. 정말 잘 사는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야.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너 복받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안 그러시더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근사한 스케일이냐.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는데 그거 틀린 말이야. 공부는 남주려고 하는 거란다. 공부해서 남주어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아이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한 말 안 하고 듣더니요, 그 다음날 자기 책상 앞에 모조지 전지로 써붙였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썼더라고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40이 넘었는데요. 학교 교수하는데요. 그때 그 감동과 그 결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욕심 나시죠? 예. 그래서 맞아. 또 머리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여러분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걸 보고 저것들 잘 깨닫네. 맞지? 네, 맞습니다. 그럼 좀 쓰자. 그럼 대번 내 본능은 이렇게 얘기해. 제부터 쓰세요. 제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의 뿌리를 성경은 욕심이라고 풀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쓰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쓰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이제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우리의 삶이 풀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람은 사람을 쓸 때 외모를 보고 써요. 어느 대학 나왔냐? 수능 몇 점 맞았냐? 너 어디 사냐? 우리나라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것까지 물어야 돼요. 외모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스펙 그래요. 그 스펙을 쌓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쓰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쓰셔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과 중심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넌센스 퀴즈 같은데 넌센스 아니에요. 뭘까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과 중심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공통점. 보고 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 보고 쓰는 줄 알아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보고 쓰셔요. 그러니까 아무나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스카우트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풀린다, 복받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이력서 들고 쫓아다녀야 돼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우리 아들 써주세요. 나 쓰임받기 원해요. 나 사명자 될게요.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력서를 안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욕심나서 스카우트 한 사람이에요. 너 참 괜찮다. 하고 스카우트, 너 나하고 같이 일 안 할래? 하고 스카우트 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뭘 보셨을까?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쓰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없어요. 베드로 어느 대학 출신이에요? 근처도 못 갔어요. 빈부 귀천이 있을 때 그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자영업이라고 그래요. 요즘 자영업은 근사한 거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해먹고 살 게 없었어요. 땅 파먹고 농사하든가 고기 잡아먹어 어부하든가 산에 가서 나무하든가 뭐 그런 정도인데 바닷가에 있으니까 호숫가가 있으니까 그냥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어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눈여겨보았어요. 뭘 보셨을까? 도대체 베드로는 뭘 보셨을까?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건 충성스러움이에요. 충성.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이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어제 밤새도록 베드로 뭐 했대요? 고기 잡았어요. 근데 몇 마리 잡았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요게 팩트예요. 요거를 보는 시각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다르네요.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그걸 놓고 외모를 보는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무능력자로 판단했어요. 야, 너 어부 맞냐?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 너 같은 거 우리 회사 들어오면 회사 딱 말아먹기 딱 좋겠다. 근처도 오지 마라. 난 너한테 관심 없어. 그랬는데 예수님 그 똑같은 사실을 이상하게 보셨어요. 뭐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렇게 묻지 않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물질을 너 밤새도록 했다고? 이게 방점이 달리 찍혀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으로, 끈적인 사람으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그러셨죠? 아니요. 능력을 구하면 능력 있는 자는 쓰임받을 수 있겠죠. 능력 있는 자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부자인 것도 아니고 다 잘난 것도 아니고 다 똑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왜? 능력은 네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쓰시면 gift, 은사, talent, 재능, 권세, 권능 다 주신다고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능력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는 그냥 충성하면 돼.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저 재간 없어요. 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대답하지 말라 그랬죠?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라 안 그럴 테니까. 손 내리세요. 저는 목사예요. 어제 잠깐 얘기했는가 모르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안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에 교인들 많이 안 왔어요. 설교하는 주일은 교인들 많이 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집사님들 되게 이제 여기 안내하시고 빨간 옷 입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안내위원 하면은 교인들 많이 오죠. 맨날 전화해서 이번 주 안내는 누구예요? 아무개 집사님 혹 안내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전화 오죠. 서울교회는 관심도 없어요. 누가 안내하거나 말거나 그냥 나 교회 가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이 헌금위원 하면 헌금이 꽝꽝 들어오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빠지면 교회에 안 온다고요. 여러분은 빠져도 온다고요.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지 말아요.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또 집사님들 하는 일이 또 뭔가 생각해 봤어요. 재직회. 이게 목사가 생각해도 웃겨요. 나는. 여러분 재직회에서 집사님들을 하는 일이 뭐예요? 감은 예하시오? 예. 끝이에요. 대개 끝이에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고 주질러 놔요. 그리고 요주 인물이 돼요. 눈 밖에 나요. 나 같으면 안 가요. 내가 집사람 난 뭐 100% 안 가요. 내가 무슨 예하는 기계냐. 회의라고 하면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지. 밤낮 예만 하라고 그러고. 아니 니들끼리 해. 내가 반대 안 할 테니까. 난 안 가요. 내가 바빠. 내가 거기 와서 뭐 로봇처럼 위에 그거나 해. 안 가. 난 안 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집사 재직들이 재직해 안 가요.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가 가요. 나도 안 갈 건데 뭐. 나도 안 갈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래도 누군가 가서 이해해야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어? 그러고 가서 감은 예하시오 하면 예. 만약에 그런다면 사람들은 그냥 속 좋은 바보처럼 여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실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다 알지. 내 마음 다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이 이렇게 거대하고 뭐 엄청난 우주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작은 마음씨 하나.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난 하나님 좋아요. 나는 교회 좋아요. 맡겨주시면 하여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노펀트 순위교회를 개척하고 직분도 주지 않고 뭐 선교회도 만들지 않고 예배만 드릴 때 자원에서 예배 안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름을 얘기하면 잘 기억 못할는지는 몰라도 혹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이 대개 아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 스타 요리 강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 예배를 갔어요. 몇 시간 후에 예배 드리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근데 난 그분 잊을 수가 없어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간 목사 앞에서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권사가 장난쳤어요. 목사님, 그래. 네, 그랬더니, 미인 박명이래. 자기가 이뻐서 빨리 죽는다고. 미인 박명이래. 그래서 얼마나 배 잡고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도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권사님인데, 주일날 되면 그냥 시키지도 않는데 주부들과 안내를 해요. 근데 복장이 요란해요. 뭐 하여간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향수 풀풀 뿌리고 있는 화장 다 하고 와서 요란찬란하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조금 텔레비전 촬영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 안내를 저렇게 하시나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아침에 안내하러 올 때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부터 푼대요. 이게 사람이 굳어지니까 이렇게 표정을 부르고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오는데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살다가 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내가 활짝 웃고 반가이 맞고 그럴 때 마음 풀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끝내주죠.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 가정이나 조직이 다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거창한 힘쓰는 충성 그것도 할 사람이 해야죠. 그렇지만 작은 것 감은 예하시오. 그거라도 열심히 하고 안내하는 것만 해도 기도하고 안내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질 때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고 그 사명자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이게 정확한 단어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넓게 얘기하면 그냥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 한국은 충성에 관한 하나는 세계적인 장점이 있는 민족이에요. 약간 뭐 열심히 하는 건 한국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꼭두 새벽에 모여서 집회하는 나라가 세계 우리밖에 어디 있을까요?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와서 근데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새벽에 저 소리가 나나 싶을 정도로 찬양도 잘하고 하여간 한국 사람은 극성이잖아요. 극성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이만큼 키워놨고 교회도 이만큼 키워놨고 그래요. 예. 충성은 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DNA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돼요. 그 아주 위험한 게 돼요. 선의제 목회 은퇴했지만 목회하면서 나중에 충성하는 사람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대개 다 충성의 뒤끝이 있더라고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꾸 지시하고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행세하려고 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였었죠. 현직이에요? 전직이에요? 이 지금 상황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하는 상황이 제가 얘기하면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금을 저기다 던져라 그런 거예요. 이 분석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제가 의사 장로님한테 장로님 수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느 의사 장로님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가르쳐 주시죠. 이를 정신 나간 장로님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더위 먹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성경 가르치세요. 성경 정신 차리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수술은 제가 가르쳐 드려야죠. 목수 전직 목수 예수님이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거 받아들이기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가르쳐 주세요. 다 저거 끝나셨으면 강대상을 이렇게 써. 뭐 그런 거는 내가 배울 수 있지만 제가 어제 하룻밤 실수했지만 이래도 제가 어부입니다. 평생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요. 그 말꼬리에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 되라고 하는 이 되자가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해보겠습니다. 그게 되라는 맞죠? 에이, 베드로의 판단에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아니에요. 에이, 안 되는데 사실을 알면 내가 더 잘 알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까? 그 안 됩니다. 뭐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된다는 판단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를 꺾어요. 난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 게으른 사람은요 남의 말 잘 들어요. 자기의 충성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근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은 남에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남의 말 듣는 걸 싫어해요. 이게 자존감, 교만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을 것 같아. 넌 충성하는데 고집이 세지 않구나.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구나.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해보겠습니다. 난 이 면이 굉장히 베드로의 매력적인 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모교회가 청량리 중앙교회인데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 500명 교회는 작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 5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 연보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쯤 얘기하니까 1년에 한 3, 4억 정도 혼자 연보한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건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저는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주일학교 1학년부터 다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가족 같아요. 그 장로님이 저를 친동생처럼 여겨서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뭐 그렇게 가까이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그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이셨어요. 환상의 콤비였어요. 환상의 콤비였어요. 제가 일하는 건 다 도와줬어요. 돈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당회에 건의할 일이 있어서 제가 당회 못 가니까 전도사 당회 못 들어가니까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머리가 좀 되거든요. 나하고 가깝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연보를 3분의 1이나 내니까 당회 가면 발언권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지 않겠어요? 3분의 1이나 대주주인데.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일단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그날 받았어요. 전도사님, 내가 가깝고 허물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전도사님 알다시피 내가 연보 조금 많이 하잖아. 아, 조금 많이 하나? 되게 많이 하시지. 그래서요. 그래서 나 말 안 해. 왜요? 그랬더니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다 하면 못 써. 이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난 연보를 안 하니까 말 좀 해도 되겠네. 참 골치 아파. 충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충성하고 말하지 않는 건 참 어려워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23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목사 장로 권사 정년제를 발의하신 분이에요. 목사 장로 정년제가 통합측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발의했는데 그때 65세를 발의했는데 총에서 70세로 결정을 해서 70세로 쭉 가는데 목사님 그냥 65세 은퇴하셨어요. 제가 사회했어요. 부목사로서 사회하고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은퇴사가 간결했어요.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이었어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은퇴하는 뒤끝이 너무 깨끗하셨어요. 너무 깨끗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세요. 후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해달라니까 그러자 약속했어요. 몇째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건 아무 때나 하자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날 교회는 더 와도 골치 아프고 내가 가는 날 교회는 안 와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 아무 때나 막 가자고 그러고 안 갔어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내가 보기엔 멀쩡한 예배당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새로 지었어요. 교인이 많이 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그냥 리모델링. 그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 생각이 달라서 좀 불편했어요.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내 속내를 털어놔.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멀쩡한 예배당을 허물었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나한테 돌아올 대답은 내가 알아요. 글쎄 말이다. 그 친구가 왜 그런다냐. 저한테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속내를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또 엉뚱한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인가 뭐. 이게 남이 들으면 오해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김 목사,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폐가 갈릴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새로운 목사 어떻게 먹게 해? 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배웠어요. 제가 은퇴할 때 꼭 그대로 은퇴했어요. 은퇴식 안 하고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제가 교회를 분립하고 각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하다가 당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친정 엄마도 아닌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그때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 교회인가 뭐. 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가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있는 힘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켜낼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공신이 역적된다. 모든 역적은 다 공신 출신이에요. 아세요? 역사의 모든 역적은 공신이 되지 않으면 역적이 될 힘의 발판이 없어져요. 그런데 공신이 역적돼요. 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예방주사 놓느라고 조금 이렇게 힘든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싸움에 제가 개입할 수 없어요. 뭐 도와드릴 수 없어요. 또 제가 어떻게 돕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대로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뭔가 하면 안 돼도 고민이지만 안 돼도 교회가 많이 어렵겠지만 돼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된 후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나 많은 조직에서 그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발견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은 충성해야 될 때니까 충성하세요. 꾀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힘 다해서 교회 지키고 하나님 교회 지키기 위해서 애쓰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여러분의 공으로 삼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건강한 교회가 됐을 때 여러분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그냥 연보만 많이 하세요. 그래 놓으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다시 이런 어려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누구를 쓰시나 라고 할 때 예,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나중에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주로 이게 랍비어라고 하다가 주요로 바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랍비는 사람이에요. 주요는 하나님이에요. 그 고기 많이 잡히는 사건을 보고 랍비가 아니구나.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떠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어부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렸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올인이라는 거 있었죠. 그 도박 드라마더라고요. 다 거는 거. 다 거는 거예요. 올인. 저는 아직 고스톱도 할 줄 모르지만 이제 은퇴하고 배운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 배웠어요. 은퇴하고 배워서 말하고 고스톱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 용어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올인은 한 번은요 다 걸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베드로가 올인했더라고요. 주를 위하여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난 하나님만 쫓을 거야. 이게 사명자가 할 일이에요.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쓰는 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쓸 줄 아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연습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지 않으려고 연습 많이 한 것처럼 생각 많이 하고 주를 위하여 쓰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연습 많이 했어요. 시간이 길면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냥 얘기할게요. 첫째는 온전한 십일조였어요. 흠 없는. 이게 그게 쓰는 훈련이에요. 저에게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아유, 난 2층에서도만 있어도 후들거리더만 어떻게 해서 비행기에서 뛰어요? 훈련 받으면 됩니다. 석 달 연습합니다. 레펠이라는 데서 뜁니다. 레펠이 10m인데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10m에 서면 11m가 되는데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섭다는 뜻은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뛰면 뜁니다.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쳐서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무서워서 못 쓰거든요. 그 버려야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거기서 뛰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흠 없는 11조. 교인들이 사과 한 상자 보내도 11조 뗐고요. 조기 20마리 보내줘도 11조 떼서요. 어떻게 떼냐고 묻대요. 간단해요. 10개 중에 하나씩 빼면 돼요. 그래서 누구 갖다 줄 사람 갖다 주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요즘은 옷을 좀 사 입던데 젊어서는 뭐 그렇게 옷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니까 온누리교회 권사님 중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계셨어요. 우리 아내 보러 아 사모님 옷에 왜 그러고 다녀요. 백화점에 매장 많은 분인데 어느 안 가더니 우리 마누라 가서 옷 이만큼 얻어왔어요. 큰 실수했어요. 다시는 안 가요. 왜 안 가게요? 그 집 옷 비싸요. 어마엄청 비싸요. 그걸 한두 벌 모아서 왔어도 골치 아픈데 이만큼 얻어왔으니까 다 계산하니까 생활비 없어요. 그거 다 11조 내느라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 유산 주셨는데 가난한 아버지가 그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11조 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은행 통장에 이자 몇 푼 붙어도 11조 떼먹은 돈은 실수할까 봐 그러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고집 부리고 했으니까. 율법적으로 했으니까. 왜? 여러분 11조 하면 천당 가고 안 하면 지옥 가죠? 어느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그러시던데요. 11조 안 하면 악 걸린다고. 내가 그래서 무당인가? 내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저는 11조 하는 일이 주를 위하여 쓰는 훈련의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전대원들이 레펠에서만 밤낮 뛰죠? 아니요. 거기서 연습한 데는 비행기에서 뛰어요. 미국에 갔더니 후배 목사님이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11조 소원을 하는데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15만 불이 되면 10에 1.5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9조까지 하고 지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잘 걸려들어요. 저는 선동을 잘 당해요. 그래서 선동을 잘 해요. 내가 잘 당하니까 남도 잘 꼬여요. 그 말에 걸려들었어요. 뭐 미국 애들이 그래?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돌아오면서요. 한국에 오면서 문방구에 들러서 큰 금전출납부 사가지고 10년 동안 금전출납부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 금전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지금 보고 계시네요. 제가 만 10년을 꼭 쓰고 이제 제대했어요. 제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그리고 한 페이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렵고 그랬으니까 아마 월로 하셨어야 돼요. 근데 저는 뭐 월급 많이 받았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월로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생활비 준비하느라고 하나님 나 생활비 주세요. 교회에서 월급 안 받고 싶어요. 나 생활비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45평. 차도 주세요. 제네시스. 예.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뭐 생활비 있고,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손주들 있는데 용돈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애들 봤을 때 이쁘니까, 이리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할아버지 가오는 용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게, 요거 주면 나 어려운데 이러면 참,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 주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친구들하고 밥 먹었을 때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가끔 밥도 사고, 요 정도 여유가 얼마나 사람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뭐 그렇게 욕할 사람 아닐런지 모르지만, 골프 치게 해주세요. 제가 당뇨 30년 차라, 그게 제 운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근데 목사 중에 몇 퍼센트가 교회에서 월급 안 받고 밥 걱정 안 하고 아파트 있고 제네시스 타고 용돈 이러고 골프 치고 살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예, 그럼 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돈 많이 생긴 목사예요. 교회에서 월급 받았죠? 저 책 엄청 썼어요. 인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한 50권 썼는데 그게 거의 다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목사님, 나 강사비 주시나요? 아, 주신대요. 강사비를 좀 얼마나 받았겠어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는 데 지장 없는데 저는 세 개를 받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 요만큼은 쓸게요. 근데 그 이상은 안 쓸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래서 17조까지 해봤어요. 15조는 평균, 17조는 너무 쪼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5조는 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땅을 사뒀는데 당해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하는 오락이 있어요. 부동산 1, 2, 4 들어가서 우리 땅 한 평이 얼마인가 조사해서 재산이 이만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속이 풀려요. 아이, 걱정 없다. 교회 그만 둬도 먹고 살 거 있네. 우리 아들 집 하나 사주겠네. 아파트 한 채씩 사주겠네. 이러면 마음이 풀려요. 근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다 내 건 아니지.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6이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 내 돈은 6분의 1이구나.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아들 거, 마누라 거.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어요. 애들이 좋아했어요. 그 다음날, 이틀도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인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너희 식구가 왜 인마 여섯 식구냐 밤낮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러놓고는 돈 계산할 땐 싹 빼놔 이놈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아라. 그래서 아이고 7분의 1 그날 바꿔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빼먹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달래. 안 주면 부르지 말래. 그랬더니 애들이 웃었어요. 맞네. 우리가 식구가 일곱인데 여섯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장난이 아니고요. 저는 생각을 장난처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7분의 1로 다 했는데 그날 참 기뻤어요. 제가 7분의 1 우리 아들에게 주는 거 아까웠게요? 안 아까웠게요? 안 아까웠어요. 절대로 안 아까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7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안 아까웠어요. 아버지니까. 그날 진짜 하나님 이제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거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했어요. 같이 가자고. 딴 건 몰라도 N분의 1은 드리고 살자. 맨날 아버지 그러면서. 자식에게도 주고. 그랬더니 우리에게 제일 큰 부자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무 쇼크받아가지고 그분의 N분의 1은 크거든. 그래서 교회 떠나려고 온 줄 알았더니 얼굴색이 좋아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설교가 은혜가 돼요. 장로님 많이 듣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승희교회 올 때는 다 뺏기는 줄 알았죠. 뭐. 그래서 웃었어요. N분의 1만 내면 된다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도 늙음하게 쓸 돈 있고 애들도 좀 그거 좋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뻗쳐가지고요. 공개위원장을 쓴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죽으면 3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 절반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문제는 안 죽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아직도 안 죽었지. 그래서 내가 당했다 진짜 그랬어. 왜 안 죽냐고. 유서 썼으면 빨리 가야지. 그 돈 내가 언제 써버리겠냐고. 그랬더니 저 유산 받아 쓰려고 우리 목사님 죽기 기다린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방법이 있기는 있어 장로님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왜 죽은다며 내고 죽지. 쓰고 죽으면 되잖아. 근데 제가 그 실천했어요. 생각하니까 내 말이 맞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자식이 낼지 안 낼지도 모르고 낸다 쳐도 나는 못 써보는 거고 내 건데 내가 쓰다 죽어야지 하나님 위해서 돈 쓰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보람 있는 일인데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을 해요. 30년 동안 공부하자 30년 동안 돈 열심히 벌자 일하고 그리고 신나게 쓰다가 죽자. 괜찮잖아요. 예, 이게 7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했다가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그 부모님 유산이 저한테는 제일 큰 돈이었는데 우리 부모님 학교 수여하면서 안 입고 안 먹고 자식 가난 대문을 만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 안 써도 될 만큼 제가 되더라고요. 나도 집 있지. 제니스 K9으로 바뀌었지만 K9 있지. 난 그대로 됐거든요.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의논했어요. 너희들 공부 다 했고 아버지도 살았는데 네가 뭐 써야겠냐. 요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고생해서 모은 건데 이거 건들고 싶지 않다.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기념해서 재단 하나 만들자. 하여튼 큰 놈 셋째 놈은 그 자리에서 동의했어요. 둘째 놈이 영어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봤는데 메일을 보냈더니 석 줄로 대답이 왔어요. 첫째 줄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 그런데 아빠 참 좋다. 예, 그래서 그게 재단이 됐어요. 그 재단을 또 하나님 키워주셔서 이제 5년 됐는데 직원이 25명 되는 좋은 재단이 돼서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굶고 있겠죠? 쫄딱 망했겠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형통케 하셔요. 더 크게, 더 귀하게, 덜 잘 쓰시려고. 그건 저희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 자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 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러면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때문에 확장될 것이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재능과 권능으로 형통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